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경제를 개척해온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한국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가 들려드립니다.
경성방직을 살리기 위해 나온 구원투수 김현수. 어떻게 경성방직을 살렸을까요?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3부. 박승직, 100년 기업의 털을 닦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 먹물 먹은 사람들이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장사는 장사꾼들이 하는 건데, 뭐 어디 가서 일본 유학하고 온 뭐 그런 인텔리 지주집 아들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본금의 반 절반을 홀딱 다 들어먹어요. 25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자본금이 25만 원인데 10만 원을 회사 시작해보기도 전에 다 들어먹습니다. 이 소위 상품 투기라고 하는 걸 해요. 면화, 면사, 면직물. 이게 가격이 계속 들쭉날쭉했거든. 근데 그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사다 두면 회사 하기도 전에 우리 돈 벌 거야. 그래서 거기 투기를 했다가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 망해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 김석현 그 시인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또 모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다 말아먹었는데. 그래서 김성수 그때 취재역이죠. 이사죠. 김성수가 자기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담보로 조선식산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김성수가 거의 유일한 대주주처럼 되는 거죠. 그 집안이. 왜냐면 뭐 완전히 다 말아먹고 새로 투자를 하게 된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장사는 여전히 안 됐다. 장사는 여전히 안 되고 기계는 여전히 잘 안 돌아가고 직원들은 여전히 일 안 하고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 생산성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게. 예.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김연수라고 하는 김성수의 동생이었어요. 박영효 사장님은 전혀 어떤 역할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돈 빌리러 다닐 때나 좀 이렇게 뭐 얼굴 마담으로 하시지만 뭐 이런 굳은 험한 일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김연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지요. 이건 이제 김연수가 만주에 시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역, 경성역에서 이제 찍은 뭐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김연수는 근데 꽤 장사수완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1925년부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옷감으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처음 돈을 본 게 고무신입니다. 그때 이제 고무신이 처음 막 등장해가지고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고무신이라고 하는 건 정말 환상적인 제품이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신었던 그 집신 보셨죠? 저 그거 신고요. 발에 쥐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신고 있다가 제가 벗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은발로 그냥 했는데, 와,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무신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조선 사람들도 이제 고무신을 만드는 거죠. 근데 고무신이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 뭐 여러 이제 경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김현수가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그 판매 전략은 뭐냐? 신용이죠. 어떤 신용? 6개월 안에 가지고 오면 바꿔준다. 반품이야, 반품. 예. 반품 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사가라. 절대로 떨어질 일 없을 것이다. 빵꾸 날 일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팝니다. 그리고 그게 주요해가지고 이 별표 고무신이 꽤 잘 팔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옷감은 잘 안 팔렸는데 그 당시 여기서 출시된 이 옷감은 이런 게 상표였거든요. 여기 보면 상표가 희한하게 목탁표도 있습니다. 상표 이름 목탁표, 삼각산표 뭐 이런 것도 있고 별표들이 다 있는데요. 이게 왜 안 팔렸냐면 조선방직, 조방에서 나오는 거는 17수였어요. 여러분 옷감의 그 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촘촘한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옷감이 촘촘하고 탄탄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매끈하고. 조방에서 나온 건 17수였는데 이 경성방직에서 처음에 만들어낸 거는 13수, 14수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품질인 것이죠. 왜? 기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안 팔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리고 이 경쟁 상품인 그래서 이 일본 광목 이건 또 뭐 그 도요 방직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 상품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경성 방직이 잘 팔 수가 없었죠. 자, 그때 굉장히 중요한 복병으로 등장한 게 뭐냐? 바로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물산 장려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간디에게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간디가 바로 그걸 한 거잖아요. 간디가 이걸 돌리면서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한 거죠. 우리도 그걸 하자. 이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김성수는 누구냐? 경성방직의 사장. 김성수가 동아일보를 창간하잖아요. 1920년에. 동아일보 창간하면서 거의 동시에 물산장려운동을 합니다. 우리 것 좀 사. 이거지. 그죠? 따지고 보면, 야, 우리 것 좀 사. 이 얘기지요. 예. 거기에 이제 한용운이라든가 또 조만식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다 합류를 하게 되고 이게 조선의 거대한 물결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독부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성방직 제품도 16수, 17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물산장려운동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법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가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17수 그때 나온 제품이 이제 바로 이 태극성 광목이라고 하는 예, 이런 광목이었고 그 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극성이 조금 팔리기 시작했고 하지만 영업 이익 이 순 이익률은 보면 거의 1% 2% 뭐 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의 뭐 그렇게 썩 순이익이 많은 그런 장사는 아니었다. 왜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원가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원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증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경성방직도 여기 별로 크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계속해서 설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학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규모의 경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경성방직은 최초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왜 대기업이냐? 왜 이거 돌리면 안 되죠? 왜 이거 돌리는 그 돌려서 만든 면직물이 왜 경성방직 같은 대기업의 제품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주먹 들고 팝니까? 아니잖아요. 제품이 좋고 값이 싸고 그럼 대기업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건 주문할 때 대량으로 주문하면 값이 싸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것을 경제학의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량으로 한다. 즉 규모를 키우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원가가 낮아져요. 그래서 싸게 팔 수 있어. 좋은 제품을. 그럼 많이 팔 수 있어. 많이 파니까 대기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쉽다면 누구나 다 대기업이 되지. 뭐가 어려운 거냐?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 팔리면 어떡하지? 자, 제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야, 규모를 좀 늘려볼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 그러면 한 500석짜리를 해볼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오실 수도 있어. 규모를 키운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돈을 벌 수 있죠. 성공하면 뭔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다. 안 팔리면 엄청난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만들려면 용기와 끈기와 끈기는 왜 필요해요? 용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끈기는 왜 필요할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실패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적자 생기고 파업 생기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설득하고 내가 이거 때려치우고 싶어도 계속해야 되고 그런 끈기가 있어야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행운. 행운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행운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돈 벌고 자기 돈 번다 이거. 좋은 상품, 일자리로 남들에게도 기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성방직이 이제 막 증설을 합니다. 조선 가지고는 안 되죠. 조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진출을 하느냐? 만주로. 여러분 강의 자료 속에는 이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또 추가한 것인데 제가 이 강의하느라고요 일주일 내내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근데요 이게 경성방직은 북쪽에서 주로 팔렸다 그랬잖아요. 북조선하고 만주하고 이쪽에서 그때 팔렸던 광목의 이름이 불로초예요. 이 불로초를 특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불로초라고 하는 그 상표도 좋아했지만 또 경성방직을 왜 좋아했냐면 일본 놈들이 싫으니까 그 반사적인 심리로 조선 상품을 좋아한 거예요. 왜? 중일전쟁 중이거든. 예. 자기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근데 조선은 어때요? 조선은 이미 한번 지나간 거야. 한일합방되고 나서 한 20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잊어먹었어 지금. 중국 사람들은 지금 막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꽤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현수는 만주에서 이제 막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한 기업이 바로 경성방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남만방적이라고 하는 거 서울에 있는 경성방직의 몇 배나 되는 그런 방직 공장을 저 만주에다 갖다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으려면 짓게 되면 이제 그 직공들이 노동자가 수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기숙사도 다 짓죠. 근데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지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만주니까. 허벌판인 거예요. 황무지인 거예요. 거기가. 그 농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농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삼양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래서, 예. 지금 삼양사그룹이 있잖아요. 원래 뿌리가 그거예요. 거기는 농사 짓는 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농장들을 쭉, 이게 뭐, 매화농장, 반성농장, 교화농장, 뭐, 구대농장, 뭐, 이렇게 농장들을 쫙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인이 가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방직공장을 만들면서 동시에 또 농장 개발을 하는 겁니다. 농지 개발을. 네. 그래가지고, 일본보다도,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 진출을 하는데, 거기에 조선인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덕을 보죠. 뭐, 말하기 매우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만주를 누가 점령하죠? 소련군이 점령을 하죠. 경성방직과 삼양사의 그 농장과 그 공장들은 모두 다 중국의 적산재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마치 이 조선 땅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재산이 다 적산재산이 됐듯이 여기도 적산재산이 된다. 북한의 거는 또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경성방 지금 북한에 가서 뭘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잘 팔렸으니까. 그거는 또 다 몰수됐죠. 영등포 공장 하나 남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몰리게 되죠. 김연수. 대표적인 친일파로 몰리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은요. 정권하고 척을 져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대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정권이 그 대기업에 대해서 손을 안 대면 괜찮은데 그 대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대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이 된다. 정권이. 그러면 대기업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하려면 일본하고 친해야 돼. 근데 친일파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경성방직 공장도 완전히 노동자들이 다 접수를 했어. 그래서 친일파 물러나라, 뭐 악덕자본가 물러나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러나죠. 그리고 최두선이라고 하는 분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대 시기 최초의 대기업이었던 경성방직. 하지만 친일파였다는 이유로 해방 후 사람들의 문매를 맞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은 세상의 모든 대기업은 정부와 친화 관계를 맺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3부, 보부상 박승지, 100년 기업의 털을 닦다, 7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